영웅이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낸 사람이다. 평범한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고 할 수 없는 일만을 바란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하는 것, 그걸로 충분하다. 인생의 불행이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데서 생긴다. 수많은 명사들과 교류하고 그 자신도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프랑스의 문호 로맹 롤랑. 그는 자신의 작품을 쓰면서도 그 와중에 다른 위대한 인물에 대한 평전을 쓰면서 스스로 어떤 영감을 받고자 했었죠. 그 중에는 베토벤, 톨스토이 그리고 미켈란젤로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미문학관의 이소정입니다. 로맹 롤랑이 쓴 미켈란젤로의 전기를 들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됐습니다. 어제에 이어 두 번째도 역시 멋지신 데니 홍, 홍성룡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Hi everyone. 네. It's good to be back.
Friday, what plan do you have afterwards?
아, 끝나고 춤추러
네.
가야죠.
네,
주말인데요. 춤추러 가야죠.
아직 젊으세요. 에너지가 넘칩니다.
스트레스 풀어야죠.
네. 오늘 잉릿 퀴즈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기가 네 가지까지 나가니까 잘 들어보세요. 미켈란젤로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조각가이자 화가죠. 이 시기에 특히 유명했던 세 사람을 묶어서 우리는 보통 르네상스 시대의 3대 화가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중 르네상스 시대의 3대 화가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일까요입니다. 않는 사람이요. 1번
Leonardo da Vinci
2번
Michelangelo
3번
Raffaello
4번
Leonardo Cappuccino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메시지 우물정 1045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서 영미문학관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EBS underbar English로 들어오셔서 팔로우하고 글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보내드리는 영미문학관 방송 인터넷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와 스마트폰 어플 EBS 반디를 다운받으실 경우에는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 함께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영미문학관 다운받아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요. 우물정 1045 문자로 보내주시는 분들께 선물을 집중적으로 쏘아드리려고 합니다. 퀴즈답이든 출첵 문자든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저희가 10번째, 20번째, 30번째 등등 10배수에 해당하는 문자 주인공들에게 따로 선물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어제 미켈란젤로는 교황 율리우스 2세의 부름을 받을 정도로 이탈리아 내에서 젊은 유망주로 이름을 얻었다고 말씀드렸죠. 율리우스 2세는 자신의 무덤을 웅장하게 짓는데 그가 보여준 디자인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지라 곧바로 미켈란젤로로 하여금 돌을 가져오게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들어보실까요?
He was the victim of superhuman exaltation, and in his enthusiasm dreamt of carving a whole mountain. In December 1505, he returned to Rome, where the blocks of marble which he had chosen had already begun to arrive from Carrara. They were unloaded at La Ripa, and then transported to the Piazza di San Pietro behind San Caterini, where Michelangelo lived. Now, the mass of stones was so great that they aroused the wonder and joy of the Pope. Michelangelo set to work. The Pope, in his impatience, came constantly to see him and conferred with him over the monument and other works, with as much familiarity as if he had been his brother. In order that he might visit him the more easily, he had a drawbridge thrown across from the gallery of the Vatican to Michelangelo's house, which gave him a secret passage.
율리우스 2세의 열정은 남달라서 자신이 주문한 작품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궁금한 나머지 툭하면 미켈란젤로의 작업장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심지어 바티칸에서 미켈란젤로 집까지 따로 자기만 드나들 수 있는 다리를 와서 왕래할 정도였다고 하네요. 잘해줄 때는 형처럼 다정하고 후하게 마음을 써줬지만 기분이 안 좋을 땐 원수처럼 서로 으르렁거렸던 둘의 관계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미켈란젤로의 재능을 시샘한 다른 예술가들의 모략까지 가세하면서 이 두 사람 사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미묘하고도 위험한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But this favor did not last. The character of Julius II was as passionate and as changeable as that of Michelangelo. His mind, always in a ferment, took up in rapid succession and ever with the same eagerness the most varied projects. Another idea drove the plan for the tomb from his mind. In order that he might gain immortal glory by one gigantic work, he decided to reconstruct St. Peter's. He was encouraged in this by enemies of Michelangelo, who himself writes in 1542, "All the difficulties which arose between the Pope and myself were the work of Bramante and of Raphael. It was their jealousy that kept him from having his tomb made while he was still alive. They tried to ruin me. Raphael had good reason for doing this, since all that he knew of art he learnt from me." It is not easy to say how far Raphael was carried along by the party of Bramante, who was his friend and fellow countryman. But there is no doubt that Bramante was chiefly responsible for the check to Michelangelo's great undertaking, and that he profited by his absence in Carrara to destroy his influence over the Pope.
브라만테는 당대의 건축가였고 유명한 화가 라파엘로는 그의 친구이자 친지이기도 했습니다. 라파엘로는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브라멘테가 미켈란젤로를 싫어하고 질투한 건 분명했나 봅니다. 그는 교황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미켈란젤로의 무덤 작업을 무산시키려고 합니다. 살아있을 때 무덤을 만드는 건 불경스러운 일이나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취소하시죠. 교황은 결국 그의 말에 설득당해서 무덤 만드는 일을 중단하게 되죠. 교황에 실망한 그는 잠시 피렌체로 도망을 갑니다. 화가 잔뜩 난 교황은 또 썩 돌아오지 못할까 하며 계속해서 사신을 보냈고요. 고집을 피우던 미켈란젤로는 결국 자신의 뜻과는 다르게 율리우스 교황 앞에 죄수처럼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교황은 전에 없던 심술을 부리기 시작하죠.
Unfortunately, Michelangelo, in order to make his peace with the Pope, had to submit to his caprices and to that all-powerful will, which had now turned in a new direction. It was no longer a question of the tomb, but of a colossal bronze statue which Julius wished to have raised to himself in Bologna. In vain, Michelangelo protested that he understood nothing about the casting of bronze. In June 1507, the casting failed. The figure came out only as far down as the waist. Everything had to be done over again. 15 months were spent in the midst of all kinds of troubles and mortifications. Michelangelo was busy with his work until February 1508. He nearly ruined his health over it, and he wrote to his brother that he would never be in condition to make such an effort again during his life. For so great a struggle, the result was miserable. The statue of Julius II, raised on February 21st, 1508, in front of the facade of S. Pietrino, remained there only 4 years. In December 1511, it was destroyed on the return of the Bentivogli, and Alfonso d'Este had his bombardier Quirino cast a cannon from its fragments.
당시 율리우스 2세는 로마를 떠나 볼로냐를 정복한 상태였는데요. 승리자가 됐으니까 그 점을 널리 알려볼까 하는 생각에 마침 눈앞에 끌려와 있던 미켈란젤로에게 숙제를 맡깁니다. 자신의 동상을 여기서 청동으로 만들라는 거였죠. 돌을 깎아 만드는 조각과 금속인 청동을 녹여서 만드는 동상은 기술 자체가 다르겠죠. 미켈란젤로는 자신은 청동상은 못 만드니까 제발 다른 사람을 알아보라고 애원했지만 이미 심술이 난 율리우스 2세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알아내서 만든다 뭐 이런 심념으로 만들고 실패하고 만들고 실패하고를 무한 반복합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건강도 심각하게 악화됐고요. 천신만고 끝에 완성된 천동상은 나중에 볼로냐가 원래 주인의 손에 들어왔을 때 처참하게 분해되어 대포로 만들어지고 말았죠. 하지만 이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율리우스 2세는 청동상의 고생 따위 우습게 보이게 만들 진짜 과업을 미켈란젤로에게 명령합니다. 아, 그건 장차 이탈리아를 넘어 전 인류의 유산이 될 명작이었지만 당시만 해도 미켈란젤로조차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Michelangelo returned to Rome, and Julius II laid upon him another task, not less unexpected and not less hazardous. He ordered the sculptor, who never painted except with reluctance, and who knew nothing of the technique of fresco, to paint the ceiling of the Sistine Chapel. Bramante and his other rivals suggested to the Pope to make Michelangelo paint the ceiling of the chapel of Pope Sixtus IV by persuading him that he would do marvels there. They did him this service maliciously to distract the Pope from any plan for sculpture, and because they thought that Michelangelo would either refuse the commission and quarrel with the Pope, or that he would accept it and be less successful than Raphael, for they considered that Michelangelo's talent was for sculpture, which indeed was true. Michelangelo, who until then had not worked in colors and who knew how difficult it is to paint a ceiling, tried in every way to extricate himself. He proposed Raphael in his place and gave as an excuse that this was not his art and that he could not succeed in it, and went so far in his attempts at refusal that the Pope began to grow angry and showed such obstinate determination that Michelangelo decided to undertake the work.
Bramante의 교묘한 설득에 또 한 번 넘어간 교황이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에다 프레스코로 그림을 그리라고 했을 때 미켈란젤로는 정말 우리 표현으로 두 손 두 발 싹싹 빌면서 못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예걸복걸했습니다. 그가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는 조각가이지 화가가 아니었고 천장에다 그림을 그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 일을 더 잘할 다른 화가 라파엘로 같은 사람이 있는데 왜 자기를 시키냐며 실제로 라파엘로를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런 거절에 교황은 더 화가 나서 미켈란젤로한테 강압적으로 명령합니다. 그리하여 미켈란젤로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대작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에 돌입하게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잠시 아까 내드린 퀴즈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맞춰주세요. 미켈란젤로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조각가이자 화가인데요. 이 시기에 특히 유명했던 세 사람을 묶어서 우리는 보통 르네상스 시대의 3대 화가로 부르곤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중 르네상스 시대의 3대 화가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1번
리오나르도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 2번
미켈란젤로.
미켈란젤로. 3번
라파엘로.
라파엘로. 4번
리오나르도 디카푸치노.
레오나르도 디카푸치노. 네, 정답하시는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메시지 우물정 1045, PC와 스마트폰에서 EBS 반디 게시판으로,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는 EBS Underbar English로 보내주시면 영미문화관에서 준비한 선물을 마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첫 번째 곡이 뭐죠?
The first song is The Heart of Life by John Mayer.
"황량한 초원에 살던 한 어린 소녀는 언제나 여기가 아닌 저 먼 곳을 꿈꾸었습니다. 소녀는 노래했죠. 무지개 넘어 저 높은 곳 어딘가에 옛날 자장가에서 들었던 그런 나라가 있다네. 어느 날 소녀는 바라던 대로 그 멀고도 환상적인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꿈에서도 생각지 못했던 모험을 하게 되죠. 착하지만 나름의 고민이 많은 친구들, 사자와 허수아비와 양철 인간과 함께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마법사를 찾아 여행을 떠납니다. 늘 다른 세계를 꿈꿨던 소녀는 정작 다른 세계에 와서 진정한 꿈을 찾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꿈이었죠. 가족의 달 5월을 맞이해 영미 동화 걸작선으로 함께하고 있는 영미 문학관 문학편 시간. 다음 주에는 L. 프랭크바움의 오즈의 마법사를 감상합니다. 이승열과 호란과 함께하는 마법의 여행 기대 많이 해주세요.
John Mayer의 The Heart of Life 듣고 왔습니다. 이경란님, 처음으로 듣습니다. 라디오로만 듣다가 오늘은 여유 있게 집에서 듣습니다. 아무도 없는 오늘 밤이네요. 예, 혼자서 라디오 듣는 거 좋죠. 0702님, 첫 시그널 음악을 들으면 소녀적 감성이 살아납니다. 영미문학관 너무 좋아요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저희 시그널 음악 참 좋죠. 정규범님, 율리우스 2세 교황님, 완존 심술장이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좀 대범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죠? 네. 자, 영미문학관 댓글 이벤트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켈란젤로 평전과 함께하는 댓글 주제는 내가 결코 잊을 수 없는 미술 작품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림, 조각, 사진 등등 세상에는 수많은 예술 작품이 있죠. 그 중에서 여러분이 보신 제일 인상 깊은 작품은 무엇이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예술가의 전시회에서 직접 본 거라든지 아니면 학교 시절 미술 교과서에서 봤던 거 아니면 생각지도 못했지만 생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어떤 장면이 나한테는 정말 특별한 작품이더라 이런 거 다 구별 없이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댓글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글 남겨주시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율리우스 2세의 고집과 미켈란젤로의 반항이 만나 드디어 시스티나 성당의 그림이 불꽃을 튀기며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여기선 교황이 갑, 미켈란젤로가 을인 셈이죠. 결코 원하지 않았던 일이었지만 미켈란젤로는 생전 처음 해보는 규모의 이 그림 대작에 돌입합니다.
The tremendous task began on May 10, 1508. The first plan was simply to represent the figures of the 12 apostles in the lunettes and to fill the rest of the space with an ornamental decoration. Bramante raised a scaffolding in the chapel and several painters who had had practical experience in fresco painting were brought from Florence. We have already said that Michelangelo could only work alone. He began by declaring that Bramante's scaffolding was of no use and replaced it with one of his own invention. As for the Florentine painters, he sent them away. He remained alone, shut up in the chapel with a few workmen, and far from allowing the great difficulty of the undertaking to dampen his courage, he enlarged his plan and decided to paint not only the ceiling, but the walls of the chapel down to the old frescoes. Michelangelo had suffered terribly during this gigantic labor. His letters show intense discouragement, which even his wonderful visions could not help. "This is not my profession," he complained. "I waste my time without any results. God help me."
아무런 결과도 안 나오고 시간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신이여 도와주소서. 그가 한 이 말은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과 벽의 그림을 그리면서 그가 얼마나 절박하고 또 절망적이었는지 잘 말해줍니다. 미켈란젤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일을 맡았지만 막상 맡고 난 다음에는 스스로를 더 고난으로 몰아갑니다. 교황이 원래 시킨 건 천장화였지만 자신의 새로운 디자인에 따라 내친 김에 벽화까지 다 그릴 결심을 한 거죠. 게다가 다른 사람하고는 마음이 안 맞는 관계로 늘 혼자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 엄청난 분량의 일을 그는 또 혼자서 묵묵히 해내갑니다. 결코 쉬운 길을 택하는 법이 없는 미켈란젤로, 그는 난간 위에 누워서 천장화를 그린 덕분에 물감이 눈에 들어가 생긴 눈병과도 싸우면서 힘겹게 일을 해나갔습니다.
Julius II was irritated by Michelangelo's slowness, and by the fact that he persisted in hiding his work from him. There was constant friction between them. One day, says Condivi, the Pope asked him when he would finish, and Michelangelo answered, according to his custom, "When I can." The Pope, who was irritable, struck him with his staff, saying, "When I can, when I can." Michelangelo rushed home and began to make his preparations to leave Rome. Luckily, the Pope sent hurriedly after him an amiable young man named Accursio, who gave him 500 ducats, soothed him as well as he could, and apologized for Julius II. And Michelangelo accepted the excuses. The next day, however, they began again, and when the Pope threatened to have him thrown from his scaffolding, Michelangelo had to give way. He had the scaffolding removed and uncovered the ceiling sooner than he had intended. "That is why," he said, that work was not carried on as far as I would have finished. The Pope's impatience prevented.
왜 일이 진척이 안 되고 이렇게 더디냐? 왜 그림을 안 보여주느냐? 계속해서 간섭하던 교황 때문에 노이로제가 생길 지경이었던 미켈란젤로는 아, 좀 퇴근하지 말고 때되면 다 됩니다. 라고 말 한마디 했다가 심기가 불편해진 교황한테 엄청 얻어맞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삐진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안 그리고 어딘가로 도망가려 하면 그제서야 교황은 또 사과를 하고 그를 다시 데려왔죠. 이런 신경전은 몇 번이나 반복이 됐습니다.
These were years of desperate efforts. In the midst of enemies who spied upon him and hoped for his failure, he nearly gave up the work and fled again. Just as he began to paint the deluge, the whole ceiling began to grow moldy, so that the figures could hardly be distinguished. Michelangelo sees that as an excuse for giving up. But San Gallo discovered the trouble came from the lime, which had too much water in it, and the Pope ordered the artist to go on with his work. The first part of the paintings was finished on September 1st, 1510, and the Pope was able to see the four chief compositions of the ceiling before his departure for Bologna. In January and February 1511, Michelangelo drew the cartoons for the pictures for the corners and lunettes, and the second period of the work began. On August 1511, Julius II celebrated Mass in the Sistine Chapel, and the entire work was finished in October 1512. On October 31st, 1512, the Sistine Chapel was opened to the public. Soon after, on February 21st, 1513, Julius II died.
인고의 세월이 흐르고 드디어 그는 천장화와 벽화를 완성합니다. 미켈란젤로 연구가들은 처음으로 시스티나 성당에 이 그림 작업을 했을 때가 미켈란젤로 90년 인생 중에서 가장 힘들고 숭고한 고난의 시기였다고 말을 하는데요. 참 인생사 세웅지마라고 했던가요. 이 작품 보고 싶어 그렇게도 미켈란젤로를 힘들게 했던 교황 율리우스 2세는 정작 이 작품이 완성되자마자 바로 숨을 거둡니다. 자, 그럼 미켈란젤로에게는 이 일이 다행인 일이었을까요? 딱히 그렇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맨 처음 맡았던 일, 즉 그의 무덤이 아직 미완성인 상태였으니까요. 죽기 전에 만들면 부정탄다고 해서 중단을 했으니까 그가 정말 죽은 이상 이젠 정말로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과정이 생각보다 그리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단순히 의뢰인이 바라던 일이었다는 점뿐만이 아니라 그의 예술적인 소망이라는 면에서 봐도 이 무덤은 그의 마음에 내내 걸리는 숙제가 되어서 이 뒤로도 계속 그의 뒤를 따라다닙니다.
The new Pope, Leo X, Giovanni Medici, at first left Michelangelo entirely free. He was so anxious to gain the hearts of his former adversaries that he took very good care not to seem to put any obstacle in the way of the glorification of his predecessor. He soon found, however, that the tomb absorbed Michelangelo's energies completely, and he decided to draw him away from it in order to devote him to the service of his own house. He planned to build the facade of San Lorenzo, the Church of the Medici in Florence. Michelangelo, stirred by the growing fame of Raphael, allowed himself to be drawn into this new task, which it was physically impossible for him to accomplish without neglecting the old one, and which was to cause him endless worry and vexation. Here it is Michelangelo himself who begs Leo X to give him this heavy burden, who trembles for fear of not getting it, and is consumed with a desire to bind himself to a new servitude. January 19, 1518, he signed a contract with Leo X by which he agreed to erect the facade of San Lorenzo in 8 years.
미켈란젤로는 워커홀릭 같네요. 지금 계약상 하고 있는 율리우스 2세의 무덤 조각도 해야 될 일이 산더미 같은데 또 게다가 고향 피렌체의 산 로렌초 성당 정문 공사를 맡게 되다니 참 예,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일이지만 미켈란젤로로서는 아주 절실했나 봅니다. 그는 당대의 또 다른 화가이자 건축가 뛰어난 르네상스인이었던 젊은 라파엘로가 자기보다 더 명성을 얻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다고 하네요. 실제로 그를 적으로 규정하기도 했었고요. 산 로렌초 성당 일을 라파엘로가 맡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자 아 미켈란젤로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만 무리인 줄 알면서도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을 거라 믿으면서 그 일까지 떠맡게 된 거죠. 그리고 비록 율리우스 2세만큼 난감한 인물은 아니었지만 고향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 사람인 레오 10세가 그 다음 교황으로 올라 역시 미켈란젤로의 고객이 됩니다. 네, 여기서 잠시 또 쉬어가도록 하죠. 아까 내드렸던 앵리 퀴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조각가이자 화가였는데요. 이 시기에 특히 유명했던 세 사람을 묶어서 우리는 보통 르네상스 시대의 3대 화가로 부르곤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중 르네상스 시대의 3대 화가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일까요?입니다. 1번
Leonardo da Vinci
2번
Michelangelo
3번
Raffaello
4번
Leonardo da Cappuccino
네. 정답하시는 분은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메시지 우물정 1045 또는 PC나 스마트폰에서는 EBS 반디 게시판으로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는 EBS 언더바 잉글리시로 정답 보내주시면 선물 많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곡 듣고 오겠습니다. Backstreet Boys의 Incomplete 듣고 올게요. 네. 분명히 실력이 있는 천재였지만 라이벌이나 적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는 일까지 떠맡았던 미켈란젤로. 그래서 산 로렌초 성당의 정면 공사가 끝내 그의 손에서 결실을 못 본 것은 역시 예정된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야심차게 추진했던 이 일이 수포로 돌아가자 한동안 의기소침해 했지만 곧 반전이 일어납니다. 교황 레오 10세가 죽고 또 다른 교황이 올랐다가 마침내 클레멘스 7세가 교황 자리에 오른 거였죠. 클레멘스 7세는 그전에 줄리오 추기경이었던 사람으로 미켈란젤로와는 예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바로 그 가문 메디치가 출신이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자기 편이 생긴 것 같아서 든든해했고 클레멘스 7세도 그의 재능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재능을 자기 맘대로 쓸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았죠. 하지만 정말로 이 둘의 관계가 윈윈으로 이어졌을까요?
He was going through another crisis of discouragement and doubt. The heirs of Julius II could not forgive him for having abandoned the work that he had undertaken. They accused him of unfaithfulness and threatened him with the law. He was terrified at the idea of a lawsuit, for his conscience told him that his adversaries were in the right, and he was tormented by the thought that he had not kept his word. He felt that he could not accept the money of Clement VII as long as he had not yet either given back that of Julius II or carried out his promises. Clement VII seemed at times to be touched by Michelangelo's troubles and expressed an affectionate interest in him and his work. He sent him a letter on December 23, 1525, in which he said, "You know that popes do not have long lives, and we could not long more ardently than we do to see the chapel with the tombs of our family and to know that it is finished, and also the library. We recommend them both to your zeal. Nevertheless, we are trying to possess ourselves in salutary patience, and we pray God that he may inspire you to carry on all these works at once. Do not fear that you will ever lack either work or rewards as long as we live. Go on with God and our blessing."
이 무렵 클레멘스 7세는 미켈란젤로에게 산 로렌초 장례 성당과 도서관을 짓는 일을 맡긴 상태였습니다. 그는 흔쾌히 수락했지만 한편으로는 율리우스 2세의 무덤을 못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해 계속 불안해하고 있었죠. 그리고 교황의 유족들도 계속 이렇게 일을 안 하면 당신을 고소하겠다고 위협도 했고요. 미켈란젤로는 괴로워하면서도 상황을 정리하진 못합니다.
On April 29, 1532, by his mediation, a fourth contract was agreed upon between the representative of the heir to Julius II. Michelangelo promised to make a new model of the tomb, to deliver the six statues already begun and still unfinished, as well as everything else that was ready, to complete it in the course of 3 years at San Pietro in Vincoli, and to pay all the expenses as well as 2,000 ducats in compensation for the sums which he had already received. The Pope gave him permission to come for 2 months every year to Rome for this work. Michelangelo was agreeing to the ruin of the greatest undertaking of his life, and he had, besides, to pay so much that he was forced to sell houses and goods. Like the plans for Julius II, the plans for the Medici collapsed. Clement VII died on September 28, 1538. Michelangelo was at that time away from Florence, and he never went back there. Duke Alessandro de' Medici hated him, and only his fear of the Pope prevented the tyrant from assassinating him. Michelangelo therefore left Florence, where his brother, Buonarroto, died in January 1534, just after he had lost his father, Lodovico, in June of that same year. Nothing bound him any longer to his own country, and he was to never see it again.
클레멘스 7세가 의뢰한 건축을 완성하기도 전에 미켈란젤로는 율리우스 2세의 무덤을 같이 병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이란 게 어디 뜻대로 되나요? 자신을 보호해주고 독려해주던 클레멘스 7세가 죽는 바람에 그는 맡고 있던 일도 다 끝내지 못하고 끝내 피렌체로 돌아오지도 못했습니다. 이때 당시 이탈리아는 정치적으로 아주 혼란한 시기였어서 미켈란젤로 자신도 군복무를 하면서 여기저기서 몸을 숨겨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게다가 이 시기에 그의 형과 아버지가 거의 동시에 세상을 뜨는 바람에 그는 여러모로 혼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That was the end of the Chapel of the Medici. It was never completed. What we know of it today is only a very far away suggestion of what he had dreamed. Barely the lifeless skeleton of the architectural decoration is left. Michelangelo had only made, partially, seven statues, and he had barely begun some of the others which were planned. When these statues were ready to be placed, no one knew where they should go. Vasari inquired in vain of Michelangelo in 1562 what statues he had intended for the empty niches beside the captains, above the doors and in the pavilions at the corners, and what sort of painting he had planned for the walls. Evidently, the Medici Chapel, so bare and cold today, was to have had a complete decoration of painting and sculpture of which it is impossible for us to form any idea. almost the same thing is true of the Laurentian Library. Michelangelo never took any interest in it, except in 1525 to 1526, when the Pope wanted him to write about it almost every week. When he left Florence, he had only completed the construction of the vestibule and the ceiling of the chief structure. The staircase had not been begun. He had so completely given up all these undertakings that he had wiped them from his memory, or rather, his memory had disappeared with them. "Memory and mind have gone on ahead," he wrote, "to wait for me in the other world."
그리하여 메디치 가문의 장례 성당도 도서관도 손만 댔을 뿐 결코 완성되지도 못하고 그대로 남거나 다른 사람 손으로 넘어가게 됐죠. 그는 몇몇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스케치를 하긴 했지만 그 모두를 현실로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자신의 성격과 작업 스타일 그리고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 복잡하게 맞물리면서 그는 어떻게 보면 상황의 희생자가 된 부분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는 쓰디쓴 마음으로 로마에 갔고 거기서 남은 평생을 보내게 되죠. 고향 피렌체를 끝까지 그리워하면서요. 자, 오늘 미켈란젤로의 삶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퀴즈 정답을 말씀드려야 되겠죠. 다음 중 르네상스 시대의 3대 화가가 아니었던 사람은 누구였죠?
The answer is number 4, Leonardo da Cappuccino.
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카푸치노 마시고 싶은데요.
네, 안 그래도 6995님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좀 전에 휴게소에서 카페 모카 사 마셨는데 카푸치노 마실 걸. 카푸치노에 샷 추가요 하셨네요. 네, 퀴즈 당첨자 명단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연 선물이 있습니다. 5월 17일부터 20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되는 가족뮤지컬 피터팬, 대학로 소리아트홀 1관에서 공연되는 코믹쇼 로미오와 줄리엣 2, 호란이 진행하고 있는 델리스파이스 트랜스픽션 등이 공연하는 올레뮤직 인디 어워드, 도심 속 인디 음악 거리 축제 서울 라이브 뮤직 페스타 모두 영미문학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금 토일 KT 올레스코어에서 공연되는 재즈 앤 더 시티 톡 콘서트, 아로마 테라피 전문 쇼핑몰 말글담에서 아로마 오일 세트, 이달의 신간과 출판 트렌드를 전해주는 월간 출판 저널에서 3개월 정기 구독권, 마지막으로 프로포즈 전문 쇼핑몰 뮤지엄에서 드리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선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당첨자분들은 영미문학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오늘 10배수로 보내주시는 그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저희가 선물 보내준다 그랬는데요. 10분 지금 문자 뒷번호 네 자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5903님, 6234님, 3330님, 6995님, 9097님, 1848님, 1112님, 9676님, 1414님, 3830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분들 이외에도 또 다른 당첨자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꼭 홈페이지 오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번호 뒷자리 이렇게 10개 쫙 읽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네요.
Bingo.
I think it's easier to say it in English. 자, 몇 가지 문자 온 거 좀 읽어드릴까요? 시간이 되나요? 네. 9097님 집중하고 있는데 옆에서 엄마가 자꾸 영어인데 우리 아들 알아듣니? 하시네요. 엄마, 말 안 시키면 알 것도 같은데 좀. 네, 저 그래도 열심히 들어보려고요. 좋은 방송 덕에 매일 발전 중이랍니다. 아유, 그럼요. 들으면 계속 늘어요.
맞죠.
네. 5626님, 솔로인 과장님 땜시. 오늘 200일 파티하기로 했는데 저는 지금 눈치 보며 야근 중 몰래 이어폰 끼고 듣고 있네요. 위로 좀 해주세요. 위로 좀 해주세요. 대니님.
화이팅.
네, 3830님. 저는 안동, 신랑은 인천 주말부부예요. 3시간이 넘도록 달려 이제 인천 집 앞에 도착. 불 켜진 창에 설렙니다. 영미문학관 덕분에 지루하지 않게 왔어요. 이야, 로맨틱한데요, 왠지?
네, yeah, it's very nice.
네. 2155님. 고3 아들과 함께 들어요. 고3 화이팅 하셨네요. 고3 화이팅.
화이팅.
네. 1762님, 시스티나 성당 천지창조가 그렇게 그려졌군요. 발 디딜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셨네요. 아,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아, 6살 때 보셨다 그랬죠?
네, 네. 우리 여행 갔어요. 부모님하고요.
아, you're lucky. 9676님, 신혼여행 때 바티칸에서 봤던 천지창조가 기억나네요. 그 엄청난 규모라니. 아, 1205님, 언니와 함께 유럽 여행 갔을 때가 생각나요. 미켈란젤로를 만나기 위해 다시 떠나고 싶네요 하셨네요. 야, 장옥진님, 엄마랑 항상 방송으로만 듣다가 오늘 엄마 반디로 처음 들어와서 보는데 제가 방송 들으면서 상상하던 이미지와 너무 달라요. 이건 뭡니까? 와, 정말 미니신의 요구르트. 전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랍니다. 언니라고 해야죠. 이제 열성 팬 될 거랍니다. 다람쥐 하셔. 네, 네, 네. 열성 팬 대주세 요구르트. 네.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아, 마지막 그 노래를 띄워드리면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 데니 선생님 소개를 해 주시죠.
Okay, it's a great 80s song. We have the Scorpions with Still Loving You.
Good night, everyone.
Good night.